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홍당무라는 소설로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 쥘 르나르는 어릴 적부터 몸이 아주 약해서 일생을 골골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감사기도를 했다고 해요. 눈이 보인다, 귀도 들린다, 몸이 움직인다, 기분도 괜찮다. 그래서 고맙다, 인생은 참 아름답다라고요. 남들이 가진 건강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약한 몸을 타고났지만 그저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리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니. 그건 아마 긍정의 마음으로 삶을 아름답게 꾸려나가려는 자기 최면술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근거 없는 미신만은 아닌 것이 우리가 뭔가의 고마움을 느끼는 순간 우리 뇌에서 엔돌핀과 세로토닌이 평소보다 더 많이 분비된다고 하는데요. 인체의 천연진통제라는 엔돌핀, 또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통증을 낫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은 과학적으로도 이미 입증된 사실이니까요.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건강을 부르는 명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9월 20일 목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9월 20일 목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첫 곡은 권진원의 살다 보면 전해드렸어요.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리고 온몸이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런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는 프랑스의 소설가 쥘 르나르의 이야기로 오늘 이 시간 열어봤습니다. 남들보다는 건강하지 못한 육체를 타고 나서 일생을 골골하게 지내면서도 인생은 참 아름답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 이럴 때 우리는 그게 웬 근거 없는 낙관이냐라고 타박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이런 긍정이 희망을 만들어내고 또 행복을 부르기도 한다는 걸 종종 목격하기도 하죠. 뭔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뇌 속에서 행복 호르몬이라는 세로토닌, 또 천연 진통제라고 하는 엔돌핀이 샘솟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말이죠. 즐거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하나면 인생은 충분히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9월 20일 목요일입니다. 건강한 아침에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생활 속의 한방, 100세 건강을 위한 어르신들의 100세 식탁 비법 살펴볼 거고요. 9988 건강 길라잡이에서는 한국인 암 발생자 수 6위인 간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간암의 치료법 중 간 이식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건강을 위한 마음 클리닉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6시까지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와 함께해 주세요.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생활 속의 한방.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와 함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리고 있죠. 오늘은 100세까지 건강하려면 어떤 음식들을 즐겨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생활 습관이 중요한지 배워보는 100세 식탁 시간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100세 식탁의 주인공은 올해 75세 되신 이순범 어르신입니다. 키 158cm에 몸무게는 58kg. 약간은 살집이 있어 보이시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평소에 건강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지 배아량 리포터가 직접 만나 뵙고 왔습니다.
검정 쌀은요. 한 번도 안 빼고 먹어요. 나 머리도 안 세는 거 봐. 또 귀리, 빨간 팥, 깨순 사다가 데쳐갖고 묻혀서 볶고 저기 오이지 담아갖고 있지 그거 국물 김치 만들어서 그거 먹고 야채도 난 많이 안 먹어요. 콩나물 무친 거 먹고 약간 짜야지 싱거우면 맛이 없어. 나는 점심에는요 뭐 조금 주전 부려고 안 먹어요. 과일 조금 먹고 안 그러면 내가 먹고 싶은 감자 쪄놨다가 그거 조금 먹고 많이 안 먹으려고 소식해요. 살찌는데 내가 죽겠어요. 내가 60대에는 75kg 나갔었다니까. 낮에 이렇게 기회가 돼서 밥 먹었다 그 식사했다 하면 저녁 안 먹어요.
네, 식습관을 보자면 아침 식사는 비교적 잘 챙겨 드시는데 점심, 저녁은 대부분 거르고 계세요. 살이 찌셔서 일부러 소식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이 되네요.
예, 건강한 다이어트라면은 소식을 하되 여러 번 나누어 먹고
네.
또 비만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은 피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쵸. 밀가루 음식이라 네. 지방질이 많은 육류가 나쁜데요. 왜냐하면 습기라든가 담, 기름기가 몸에 많이 쌓이게 하는 음식이기 때문이죠.
네.
그렇지만 이 살코기는 어느 정도 드셔야지 전혀 드시지 않으면 콜레스테롤이 너무 떨어지게 되고요. 또 호르몬을 생성하는 데 장애가 생깁니다. 원료가 되기 때문에. 또 단백질이 부족해서 면역 저하 이런 것도 유발되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 음식하고 신 음식도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습기라든가 담, 기름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살쪄요. 이 단맛이 한의학에서는 오장 중에 비장에 속한 맛이거든요. 이 단맛이 습기를 조장하고 담이 생기게 하면서 몸을 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 설탕, 꿀, 과자, 뭐 초콜릿, 아이스크림 이거 다 피해야 되는 겁니다.
네.
과일도 당연히 단맛이 많은 것은 살찌게 하니까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맛을 많이 먹는 게 또 문제인데요.
네.
이게 신맛이 특별히 몸에서 뭔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작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땀이라든가 오줌 이런 게 못 나게 막아줍니다.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않게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오렌지라든가 레몬 같은 신과일이나 주스, 뭐 식초 이런 걸 많이 먹으면 몸이 좀 붓게 되고 무거워지고 그래서 적당히 먹어야 돼요.
네. 또 배아령 리포터 말에 따르면 소식을 하셔서인지 보기에도 체력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고 하거든요. 체력도 잘 지키시면서 지나치게 살이 찌지 않으려면 어떤 음식들 챙겨 드시는 게 좋을지 조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체력을 지키는 것하고 또 살이 안 찌는 것 조금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예.
우선 이분께서 드시고 계신 음식 중에는 팥. 오이, 콩나물 이것이 다이어트 식품에 속합니다. 살 빼는 데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음식이나 약이든 간에 이 비만을 방지를 하거나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려면요. 몸속에 노폐물을 잘 빠져나가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야 됩니다. 즉 쉽게 말씀드려서 대변 소변이나 땀이 잘 나오게 하는 효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기를 아래로 가라앉히는 성질이 있어야 됩니다. 가라내려줘야 대변 소변이 잘 나갑니다.
네.
그리고 맛 중에서는 쓴맛이나 담담한 맛 혹은 매운맛이 있는 것들이 몸에 깨를 잘 빠져나가게 해줍니다. 즉 단맛, 신맛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예. 그러면 어떤 음식이냐. 곡식 중에서는 팥, 메밀, 보리, 율무 그리고 채소 중에는 오이, 콩나물, 양배추, 미나리, 무, 고사리, 우엉가지, 뭐 브로콜리, 아욱, 토마토. 그리고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도 좋습니다.
네.
만약 몸이 좀 냉한 편이면서 퉁퉁한 분이라면은 고추나 마늘, 생강같이 따뜻한 성질 가진 것을 먹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땀을 잘 나오게 해서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특히 고추에 보면은 지방을 태우는 캡사이신 성분이 많이 들어있죠. 바로 그게 다이어트에 꼭 필요한 몸의 대사 기능을 높여줘서 지방의 축적을 막아주고 또 이미 축적되어 있는 지방을 태워버리는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르신 외모에서 특별히 한 가지 눈길을 끄는 점이요. 염색을 하지 않으셨는데도 굉장히 모발이 검게 보였다고 합니다. 머리숱도 아주 풍성한 편이셨다고 하는데 어르신 말씀으로는 검정콩이나 검은쌀이 비결이라고 하셨다고 해요.
아, 75세 연세 머리숱이 많고 검은색이다. 대단하네요.
와, 그러니까요. 네.
이 머리카락이 생장되는 것을 한의학에서 볼 때는 경락이라든가 혈, 즉 피입니다. 피, 장부, 식생활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경락의 기가 승하게 되면 모발도 무성하게 되고 경락의 기가 쇠퇴해지게 되면 모발도 쇠해집니다.
네.
경락의 기가 잘 통해야 된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 머리카락은 피, 이 피의 일부입니다. 한약에서는 피의 상태를 반영한다. 피가 충분하면은 머리카락에 영향을 많이 준다. 그리고 윤기도 있다. 그렇지만 만약에 피가 건조해지거나 피가 부족해지게 되면은 머리카락도 건조해지고 윤기가 없어지면서 빨리 휘어지고 잘 빠지게 됩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잘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양이 충분해야 피가 부족하지 않고 머리카락도 영양을 공급을 받아서 잘 자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머리카락이 오장 중에서는 신장의 전기를 받아야 정상을 유지할 수 있는 신장계통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장의 기가 왕성하고 쇠약한 것이 모발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리고 특히 보면은 이 오장은 각각 상징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뭐 간장은 푸른색, 비장은 노란색. 그렇다면 신장은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 음식과 약물이 주로 신장에 들어가서 신장 계통의 기관에 작용을 나타냅니다. 뭐 예전에 한때 그 블랙푸드 뭐 열풍이 분 적이 있죠. 특히나 조선시대 왕들은 검은색 음식들을 주로 많이 먹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신장이 우리 몸의 근본이고 호르몬의 근본이기 때문에 검은색을 먹는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 장수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이분이 드시는 검은 콩, 검정살 이 검은색이 머리카락의 생장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또 다른 게 있죠. 검은 깨가 특히 좋고요. 오디, 뽕나무 열매인 오디. 네. 이것도 역시 검은색입니다. 마찬가지로 머리카락 생장을 잘 되게 해줍니다.
이순범 어르신께서 살이 찌는 걸 극도로 경계하시면서 식사도 충분히 하지 못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평소에 운동은 얼마나 하고 계신지 또 건강에 어떤 문제는 없으실지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운동량은 많지 않아요. 그냥 그저 활동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지 뭐. 우연히 그냥 아파가지고 다리가 괜히 움직이지를 못해요. 저기 신경줄이 눌렸다고 하더라고. 발가락도 꼼짝을 못했었어요. 아니 글쎄 한 그게 그런 지가 한 3년 됐어요. 나 못 다닐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도 낫더라고요. 퇴원하고 나서 하나도 그런 거는 없는데 무릎 수술해갖고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앉아있는 건 괜찮은데 저기 가서 또 앉아야 돼. 10분을 못 걷겠어. 그래갖고 병원에 갔더니 운동이나 살살 하라고 하는데 아유, 운동도 하기 싫어서 안 해. 우리 집이 3층이거든. 아이고 올라가기 싫어서 내려지도 않아요. 아이고 내가 막 귀찮아 죽겠는데 뭘 하기는. 그래서 그냥 그런 대로 마음 편하게 살아요. 몸 편하고.
네, 3년 전에 무릎 수술을 하시고 치료는 다 끝나셨는데 이제는 허리 통증 때문에 걷는데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나 봐요. 수술 당시에 몸무게가 75kg까지 나가셨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관절이 안 좋으셨던 건 아닌가 싶어요.
예, 이 체중이 많으면은 그 무거운 몸을 지탱하느라 관절이라든가 골격이 과중한 부담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절염이 잘 오고 관절 노화가 빨리 오게 됩니다.
네.
특히나 허리, 무릎, 발목 관절에 문제가 잘 생기게 됩니다. 또 그렇지만 이 관절을 많이 쓰는 일이라든가 운동을 또 과도하게 하는 것도 안 좋아요. 어떤 분 연세분들 보면 진짜 일을 많이 하시는데 네. 관절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나 힘들어. 나 편하게 살래.
네.
너무 관절을 쓰지 않고 같은 자세로 오래 있다 가만히 누워 쉬고 앉아 있다. 이것도 안 좋습니다. 또 관절에 해로운 자세를 오래 하는 것도 안 좋아요.
네.
또 관절이 해롭지는 않지만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것도 특정 관절에 무리가 됩니다. 특히 연세 드시고는 자세도 좋은 자세를 하더라도 자세를 자주 바꿔야 됩니다.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이 노인 관절에 해롭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또 원래부터 운동을 싫어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걸 귀찮아하시면 걷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점점 더 힘들어지진 않을지 이 부분도 걱정돼요.
예, 이분은 뭐 운동이 싫다. 나 마음 편하다 그랬는데
네.
몸도 편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실제로 직접 만나 뵙고 온 배아량 리포트에 하면은 굉장히 무기력해 보였고 몸이 좀 축 늘어져 있으신 것 같다고 했거든요.
네.
사실 말이죠. 좀 비만한 편이면서 운동을 이분처럼 안 하는 분이라면은 몸에 습기라든가 담이 쌓여 있어서 기의 소통이 순조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몸이 그냥 천근만근 같이 무겁다.
네.
또 잘 붓는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다. 특히 비 오거나 흐린 날에는 더 심해진다고 호소를 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움직이기만 해도 금방 피로가 와요. 그리고 녹원에서 그냥 자꾸 눕고 싶 싶다고 하실 겁니다. 특히 그런 분들은요, 비만일수록 산소 소모량이 정상인에 비해 가지고 30에서 40%나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리고 또 문제는 이 산소 소모량이 많을수록 노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네.
산소 소모량이 적으면 장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은 행동도 느리고 많이 굼뜨다 그러죠. 반응도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숨쉬는 활동에도 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이 흉벽, 가슴이라든가 복부에도 지방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숨도 편히 깊이 숨을 못 들이쉬고 빨리빨리 들이쉬게 됩니다.
네.
폐에서 공기 유통도 잘 되지 못해서 통기가 부족하니까 그저 조금 움직여도 그냥 숨이 가빠서 하게 되고 또 잠잘 때 코를 많이 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운동을 못하시니 참 큰일인데요. 정말 그러면은 100세까지 장수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식생활도 그렇고 운동 습관에 있어서도 그렇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좋은 방법 좀 권해주세요.
자, 이분은 소식하시고 왜냐 체중이 느는 걸 걱정하시니까
네.
그리고 육식도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면서 운동을 못 하시잖아요. 왜냐? 적게 먹고 또 단백질 있는 고기 같은 걸 안 먹으니까 기운이 없어서 운동을 못 합니다.
네.
가만히 있게 되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럴 바에는 조금씩 더 드시고 고기도 좀 드시고 또 운동도 해야죠. 그리고 좀 싱겁게 드시는 게 좋아요. 짜게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분은 몸에 쌓여있는 습기, 담을 빠져나가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
기가 잘 통해야 몸에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덩치는 큰데 힘을 못 써요.
네.
몸이 있는 걸 기가 안 통하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힘이 있더라도 낼 수 있더라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꾸준히 걷기를 비롯해서 운동을 해가지고 몸에 쌓여있는 지방이 에너지로 사용되도록 해줘야 되고 땀도 많이 흘려줘야 되는데 문제는 무릎이 불편하시니까 안 되잖아요.
네.
그죠? 그럼 물 속에 사는 아쿠아 이런 운동이라도 하시고 또 매일 탕욕을 해서 따뜻한 물에 탕욕을 해서 땀을 좀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좀 비만하신 분들 운동 안 하신 분들의 좋은 차가 있는데 만약 열이 많은 편이면서 비만이라면 녹차나 칡차를 마셔야 되고요. 만약 소변도 잘 적게 나오고 몸이 늘 붓는다면 율무차라든가 옥수수 수염차를 마셔야 됩니다. 또 대변이 잘 안 나온다면 결명자차라든가 다시마차가 좋습니다. 몸이 냉한 편이면서 비만이라면 쑥차나 귤피차, 생강차, 보이차를 마시고요. 그렇지만
네.
그런 차들이라도 체질이라든가 몸 상태 또 질병에 따라서 달리 세야 되니까 진찰을 받으시고 빨리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음식을 좀 더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 100세 식탁 주인공 75세 이순범 어르신 만나뵙습니다. 앞으로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려면 오늘 저희가 권해드린 방법 꼭 실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선님이요. 홈페이지 게시판에 건강에 관한 질문 올려주시면서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또 8500번 쓰시는 분도 요금소에서 근무 중이신데 이 노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듣고 싶다고 같은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하수영의 노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지금 전해드립니다.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
9988 건강 길라잡이 매주 목요일에는 우리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최근 통계에서 여섯 번째로 발생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암이죠. 간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함께합니다. 오늘도 국립암센터 간암전문의 박중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든 암 중에서 한국인 유병률 5위, 또 사망률도 전체 암 사망자의 2위로 아주 위험한 암이지만 일찍 발견해서 신속하게 치료만 할 수 있다면 생존율이 50% 이상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 완치도 가능하다고 하죠. 이 간암을 치료하는 여러 방법 중에서 특히나 간 이식 수술은 병든 간 대신 건강한 간을 이식해준다는 점에서 이론상 가장 이상적인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바로 이 간 이식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암 환자분들이 완치의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건 바로 이 간 이식 수술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간 이식 수술을 가장 이상적인 치료법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예, 간암이라는 병은 정상 간에서 생기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95% 이상의 환자들이 모두 병든 간을 가지고 있고 그런 네. 병든 간에서 간암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므로 병든 간과 간암 모두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간 이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 이식 수술이 시간 제약도 있고 또 수술 과정도 굉장히 어려운 면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현대의학이 수행하고 있는 수술 중에서 가장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수술 방법으로 치자면 간 이식술이 1등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안 그렇습니다만은 수술 및 그 질환 난이도에 따른 뭐 치료 비용이나 이런 걸 합리적 기준을 갖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네. 간 이식술이 가장 비싼 수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체 간 이식술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치료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성공률의 관점에서 엄격한 적용 기준을 따른다면 네. 전문병원에서 이 간 이식을 받는 경우 거의 성공률은 100%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간 이식을 효과를 더 높이려면 초기에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가요?
간암은 초기 상태이면서 간 기능이 나쁜 경우가 간 이식을 받기에 가장 좋은 적응증이 됩니다. 물론 간암이 초기이고 간 기능이 좋은 경우에도 간 네. 이식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도 간 이식이나 간 절제술, 고주파 치료술 등이 모두 비슷한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수술인 간 이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간암은 초기이면서 간 기능이 나쁜 경우가 가장 좋은 적응증입니다.
그렇군요. 이 이식 수술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이 기증자를 찾는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간 이식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물론입니다. 간 이식 방법은 크게 뇌사자가 기증해 주는 간을 제공받는 뇌사자 간 이식과 가족 친지가 자신의 간 반을 잘라서 기증해 주는 생체 간 이식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간 이식은 약 70% 이상이 가족 간의 그 기여 그 공여를 하는 거에 따른 생체 간 이식의 경우입니다.
네.
그만큼 뇌사자 간 기증이 적으면서 간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가족이 간을 제공해서 이식이 이루어집니다.
이 가족의 경우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일단 환자와 혈액형이 맞으면서 간을 주시는 분의 간에 다른 병이 없는 아주 건강한 간이어야만 합니다.
예.
최근에는 약이 발달되면서 혈액형이 달라도 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식 후에 면역 억제제 등을 좀 더 써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물론 친구나 친척이 간을 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너무 많은 사회적 무리, 즉 뭐 금전 관계라든가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라면 이 수사기관에서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사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네. 이 가족이 아닌 분들이 간을 기증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렇군요. 이 간 이식 수술을 하는 경우에 이식을 받는 그 수혜자보다 오히려 공여자의 부담이 더 클 수 있다고 들었는데 수술 후에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 생체 간 이식은 환자보다도 공여자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즉 멀쩡한 분이 좋은 뜻으로 가족에게 간을 기증한 후에 병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지방간이나 해부학적 이상은 없는지 다른 동반 질환은 없는지 등등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절제 상처도 적게 남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국립암센터에서 개발한 최소 절제법을 적용하기도 하고
예.
아예 복강경으로 절제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복강경 절제는 일부 기증자에게만 안전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라낸 간이 다시 재생되는 데까지 시간은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간을 주신 분, 네. 즉 공여자는 한 달 내에 간 기능이 대부분 정상화가 돼서 생업에 복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3, 4개월 정도만 지나면 간이 100% 정상으로 복구됩니다.
그러면 이식을 받은 분들의 경우에는 간이 재기능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또 얼마나 걸릴까요?
환자들 몸속으로 들어온 그러니까 기증받은 간의 경우 통상적으로 한두 달이면 간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고요. 6개월 정도면 충분히 간이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간의 모양은 그 예전처럼 정상간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간 기능이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 간 기능을 잘 유지하고 지키려면 평생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할 텐데 특히나 면역 거부 반응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신경 쓰이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평생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셔야만 되고요. 정기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 동안 거부 반응이 없으면 복용약을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으며 완전한 정말 100% 완전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몇 주에 걸쳐서 간암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마무리하면서 간암 치료 전문의로서 간암 환자들에게 꼭 강조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들려주세요.
예,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암은 예방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 암입니다. 그래서 예방법을 아시고 지키면 예방이 되는 암입니다. 우선 첫째는 간암은 다른 암과 달리 원인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즉 B형 간염, C형 간염, 알코올성 만성 간 질환, 또 비만이나 당뇨병과 관련된 지방 간염 등이 4대 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원인을 미리미리 치료하고 관리하면 간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둘째는 민간이나 세간에서 선전되고 있는 검증되지 않는 건강 표방식품이나 치료법들 때문에 오히려 간암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므로 간암이 의심되면 반드시 간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가 암치료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인내심을 갖고 최선의 치료를 꾸준히 받다 보면 기적 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 이식 수술에 관련된 내용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국립암센터 간암 전문의 박중원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폰 뒷자리 7783번 쓰시는 분, 여기는 대구입니다. 오늘도 다들 안전 운행하시기를 바랄게요 하시면서 나훈아의 노래 흰 구름 신청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명절을 앞두고 요즘 차가 정말 많이 늘어나는 기분이에요. 뭐 아무래도 여기저기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물류도 늘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안전 운행에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훈아의 노래 전해드릴게요. 흰 구름. 우리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마음 클리닉. 매주 목요일에는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건강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오늘도 정신건강의학과 김병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마음 클리닉에 문을 두드리신 분은 결혼 후에 남편의 직장을 따라서 이사를 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된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도 물론 보람 있는 일이지만 일도 그만두고 또 오로지 아이에게만 매달려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자꾸만 내 삶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힘들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민자영 리포터가 만나 뵙고 왔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일을 그만뒀는데 그 그만두게 된 이유가 신랑 직장이 가까운 곳으로 가게 되다 보니 나는 내 직장이 멀어지니까 그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겠다라고 해서 그만뒀는데 일을 계속 쉬지 않고 했었기 때문에 처음에 초창기에 쉬었을 때는 되게 좋았는데 이제 또 결혼해서 타지에서 가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 일을 할 걸 그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됐고 이제는 아기가 태어나고 나니까 언젠가 나도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물론 엄마로서의 인생도 있지만 일을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도 가꾸고 본인의 삶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밖에 나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그냥 만나봤자 동네 애기 엄마들? 그렇게 만나니까 나 스스로도 그냥 꾸미거나 뭐 이렇게 관리를 해야겠다는 그런 것도 솔직히 그냥 잃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냥 답답한 거죠. 답답한데 솔직히 이거를 누구한테 말한다고 해결은 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생활을 하려고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쌓이기는 하는데 그냥 지금은 애기가 어리니까 그냥 내가 어쩔 수 없다라고 그냥 계속 그냥 이렇게 꾹꾹 누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 같아요.
아,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도 비슷한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네,
있었는데 일하는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키우고 겪게 되면서 이런 겪게 되는 문제들인데 일단은 결혼을 하고 또 남편에게 맞추는 경우가 아직은 그래도 많은 것 같긴 해요.
네, 사실 어머니의 경우에는 또 육아 문제도 있고 또 아무래도 엄마로서 아내로서 집안일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책임감이 강한 여성일수록 아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고 가정을 꾸리고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식 때문에 먼저 직장을 놓는 경우가 아직은 여성들이 더 많은 경우 같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한동안 아이를 키우고 집안 살림을 열심히 하는 동안은 또 거기에 몰두해서 열심히 하지만 또 아이가 좀 자라난다거나
네.
혹은 환경이 바뀐다거나
그쵸.
조금 여유가 생기시면 상실감이나 아, 내 인생은 뭘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회의감이나 허무감에 빠지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게다가 이 사연을 주신 분 경우에는 남편을 따라서 연고가 없는 다른
그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새롭게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네.
아무래도 뭐 적극적인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 나름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지만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소한 환경에서 적응해내시기가 아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을 그만두시고 나서의 그런 상실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크셨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낯선 환경에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새로운 환경, 낯선 환경 그리고 환경의 변화 이건 누구에게나 굉장히 심각한 스트레스거든요. 심리적일 뿐만 아니고요. 신체적으로도 적응해내기 위해서 에너지 소모나 뭐 신체적인 활력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아, 당신 적극적이고 낙관적이잖아. 잘 적응할 거야. 물론 성향이 그런 성향이면 잘 적응하시겠지만 그래도 생리적으로는 더 많은 에너지를 태워내야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쉽게 지칠 수밖에 없고요. 더 많이 긴장하실 수밖에 없어서 심리적인 문제들을 유발하기도 하죠.
그 낙관적이고 활발한 성격이잖아라고 주위에서 본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속으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를 눈치채지 못하게 오히려 더 애써 밝은 척 하실 것도 같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낙천적인 분들, 낙관적인 분들의 그 딜레마이기도 한데요. 남들은 나를 항상 긍정적으로 봐요. 어떤 상황에도 잘 적응하는 사람으로 봐요.
맞아요.
그게 당연하다고 인식해서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굉장히 답답해하세요. 너는 잘하잖아. 이런 인식 때문에 정작 내가 힘들 때는 누구에게 호소도 잘 못하고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쳐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억울하기도 하고 정작 내가 힘들다고 호소해도 남들이 귀 기울이지 않거나 가족이 잘 이겨낼 거야 라는 식으로만 쉽게 생각을 해서 좀 힘들어도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죠.
네. 실제 사연 주신 분도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 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을 상대가 친정엄마밖에 없는데 그 엄마와는 또 결혼이라든지 양육 문제에 있어서 가치관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또 싸움만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어도 이런 본인의 생각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사람이 없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또 힘드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친정 어머니께서 항상 영원한 우군일 것 같지만 또 항상 현실에 보면 그렇지만도 않으시거든요.
많이 부딪히기도 해요.
네. 우선 어머님이 너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도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그쵸.
또 반대로 어머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는 경우도 왕왕 생기기도 하고요.
섭섭하고요. 그래요.
예. 또 하나는 가치관의 차이도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또 자기 나름의 생활을 더 중요시하는 경우에는
네.
도와달라는 이야기가 네가 스스로 결정한 일이니 네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또 알게 모르게 서운함이 쌓이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현실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일로 바빠서 아무래도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어머님과 가치관이 좀 다르면 부탁하기도 어려울 경우도 있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미묘한 갈등선들이 많고 또 서로의 가치관의 충돌 지점 때문에 아무리 어머님이 좋은 마음이다 하더라도
네.
좀 미묘한 갈등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리고 워낙 평소에 밝고 낙천적이고 활발하고 이런 이미지가 주변 분들에게 강하다 보니까 자꾸 멍해지고 우울해지면 주변 사람들이 너 산후우울증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또 한다 그래요.
예. 사실 근데 또 그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더 상처가 되기도 하죠.
맞아요.
난 충분히 이런 상황에서 지칠 수 있고 누구라도 그렇죠. 이런 상황이면 조금 에너지가 떨어질 수 있는데 그걸 마치 네가 산후우울증 때문인 거 아니야?
너무 속상하죠.
네, 혹시 너 문제 생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뜸 마치 문제가 생긴 것처럼 몰고 가서 그게 더 상처가 되고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입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처음부터 너무 문제시하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너무 강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혹은 힘든 심리적인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또 압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오히려 주변에서는 요즘 다른 문제는 없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없니? 내가 뭔가 도와줄 일은 없을까라고 간접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진짜 도움이 되죠.
지금 현실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물론 육아를 하시면서 병행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면 참 좋겠지만 만약 이게 여의치 않다면 제한적인 상황에서 나의 자아도 찾고 또 좀 더 즐겁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 사실 이런 경우에 너무 심리적으로 뭔가 대단한 일을 다시 시작해야겠다라는 압박 때문에 오히려 일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를 들자면 내가 옛날에 사회생활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 라는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풀타임으로 막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하찮은 일 하기 싫어 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옛날엔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못할 것 같아 라고 너무 겁을 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에 항상 얘기 드리는 게 그냥 일단 이것저것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무조건 계속 하루 종일 일하겠다거나 이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겠다 이런 압박감보다는 이것저것 테스트 삼아 실험 삼아 한번 해보겠다. 어떤 느낌인지 내가 한번 체험해보겠다라는 느낌으로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신다든지 꽃꽂이 강습을 간다든지 요즘은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강좌
그렇죠.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 곳에 가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면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것들 그리고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 할지라도 너무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 하루 종일 일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짧은 시간 짧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일단 테스트 삼아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부담 없이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하다가 힘들면 다른 거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무조건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 라고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일단 시작해보시고 너무 압박감 갖지 않으시는 거 이런 자세를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는 사람이 없고 외롭다라는 마음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강습이라든지 강좌에 가서 친구를 조금 사귀어 보시는 거는 어떨까요?
네, 너무 좋죠. 근데 또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사람 관계라는 게 무조건 다 친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건 또 그렇죠.
예. 뭐 같이 강좌 받으면서 저희가 말하는 얕은 관계, 가벼운 관계.
인사하고 예, 안부 묻고 하는.
사실 그런 관계가 더 많이 필요한 것이지 너무 친해져야 돼. 아 너무 가까워져야 돼.
하고 이런 예, 사이보다는.
절대 그런 압박 받지 마시고요. 네. 가볍게 인사하고 아는 척하고 커피 한잔 나눌 수 있는 그 정도. 수다 정도 떨 수 있는 정도면 아, 네. 충분하거든요. 그런 정도 인간관계라면 너무 부담 느끼실 필요 없으니까 가벼운 관계를 좀 더 많이 만들겠다라는 느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이것저것 도전하시면서 네. 그때 만나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 나눈다면 생소한 환경이지만 적응하시기가 아마 한결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30대 초반 여성분의 마음속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마음클리닉 정신건강의학과 김병수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건강한 아침 방송에 열심히 참여해주시는 청취자분들께 친환경 쌀과 잡곡 세트 그리고 해피머니 상품권 친환경 어싱 전문기업 쉴드그린에서 어싱 테라피 네모 패드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건강한 아침 이진희였습니다.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하였지만 덕수궁 돌담길에 아직 남아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